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거의 대부분의 모든 성도님들이 외우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거하셨다는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에서의 신들은 인간의 삶에 관심이 없고 또 절대 개입하지 않으며 언제나 인간을 억압하고 힘으로 누르는 그런 무서운 신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인간들은 엄청난 그런 값비싼 제물들로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또 심지어는 자신의 자식들을 제물로 드리는 엄청난 죄악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역사의 기록이 그런 것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멸망해 가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그 몸을 던지셔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인간의 그런 생사화복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셨고 또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온 일,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일은 인간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희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해할 수 있는데,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예, 이 성경을 특별히 7절을 NIV 영어 성경으로 번역으로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7절 말씀 영어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Rather, he made himself nothing by taking the very nature of the servant, being made in human likeness. 예, 예수님께서 he made himself nothing.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비밀이고 성육신의 그런 축복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거하심에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은 신학적으로도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선교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저희들에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선교학적으로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눈높이를 맞추시고 우리들과 함께 거하시고 생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선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를 선포하셨고 제자들을 양육하셨으며 세상으로 또한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병든 자,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그런 구제의 사역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기간 동안, 3년의 기간 동안 정말 완벽한 선교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이 땅에서 선교사로서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셨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양육했고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셔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맡기시고 또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에게도 분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보내신 곳으로 다시금 되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완벽한 선교사의 삶을 사신 분 예수님 말고는 또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선교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내 자신을 낮출 수 있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으며 그들과 함께 거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한 영혼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신앙의 원리는 사실 선교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진리이고 복음의 진수입니다.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선교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선교지에 가서 무슨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합니다. 또 예수님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 때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방방곳곳에서 세계도처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지로 떠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뿐만이 아니라 은퇴를 앞둔 중년의 노신사, 노숙녀들도 함께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터치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이 선교사님들이 지상명령 성취를 꿈꾸며 그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며 잠자면서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된 삶을 통해서 오늘도 선교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컴패션, 우리 비전 출입에 대해서 우리 김희영 집사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컴패션은 1952년에 한국에서 시작된 그런 국제 선교 단체입니다. 얼마나 한국이 가난했으면 그 당시에 스완슨이라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이 버려진 아이들, 이 굶주린 아이들을 도와야 되겠다 해서 시작된 단체입니다. 그리고 93년에 이 한국 그 컴패션은 수혜자에서 후원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계의 25개의 후원국과 12개의 수혜국이, 25개의 수혜국과 12개의 후원국이 있는데 한국만이 유일하게 수혜국에서 후원국으로 바뀐 나라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온, 100년 전 조선에 온 선교사들의 헌신과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꿨고 복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헌신과 또 자기를 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 한국이 이 복음을 받아서 변화가 되고 수혜국에서 후원국으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인데 사실은 이것이 단숨에 되는 일들이 아닙니다. 선교사님들도 선교지에 나가서 이런 현지화의 삶들, 또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익히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는데 이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적응하는 단계를 보통 네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복음을 전하고 싶고 또 복음만 전하면 누구든지 반응할 것 같고 또 그 사람들을 모아서 훈련하고 또 교회를 세우면 금방 교회가 부흥할 것 같은, 또 그 교회가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것 같은 그런 자신만만한 스테이지가 첫 번째 스테이지라고 합니다. 아마 그 북아프리카에 계신 조모 선교사님이 지금 이런 단계에 계신 것 같습니다. 아주 뜨겁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아직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심각한 실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인데 자신이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과연 내가 선교를 계속할 수 있겠는가, 내가 선교사로서 선교지에 남을 자격이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계는 이 상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상태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늪에 빠져서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두렵고 또 무서워서 그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이 세 번째 단계를 극복해야만, 믿음으로 극복해야만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는데,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면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하나 연결되게 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선교사들은 현지인들과 함께 하나가 되게 되며 또 비록 얼굴과 문화가 다르지만 또 그들의 옷을 입게 되고 그들의 음식을 먹으며 그들에게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눈높이 선교, 눈높이 맞추기 선교라고 그렇게 선교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과 같이 함께 거하셨던 것처럼 선교사님들도 선교지의 현장에서 현지 사람들에게 눈을 맞추고 또 그들과 함께 살아갈 때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또 진정한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진수이고 복음의 비밀입니다. 한국에 가면 그 양화진이라는 그런 선교사 묘지 공원이 있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 공원, 이것이 정식 이름인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방문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묻힌 한 분의 선교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사진이 뜨고 있죠. 예, 1856년에서 1890년까지 살다가 생을 마무리하신 분이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광해원, 알렌이라는 선교사님이 세운 광해원이라는 그런 그 선교단체가 바뀌어서 나중에 제중원이라는 그런 병원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제중원에서 약 8년간 한국의 그 가난한 병자들과 조선의 사람들을 돌보았던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그 당시에 조선이 얼마나 형편없는 나라였었냐 하면 아마 이 도미니칸 리퍼블릭이나 페루의 빈민촌보다 더 형편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 선교사님이 쓴 그 진료 보고서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 사람들의 절반은 천연두로 죽습니다. 매독은 아주 흔한 병입니다. 회충 황자가 1년에 760건이나 됩니다. 돌싸움 활쏘기를 하다가 다친 황자도 꽤 많이 있습니다. 피부병과 무좀은 백성들에게 거의 전부 걸려져 있는 병입니다. 학질은 만병의 근원이고 각기나 디스토마 환자도 많습니다. 환자들에게 약을 주면 잘 먹는데 술을 많이 마시고 음식을 조심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을 잘 해도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8개월 동안 병원에 왔던 사람들의 병명을 그 병명별로 분리해 보았는데 가장 많은 진료 횟수가 난 것이 3,000건으로 이것이 복통 소화불량에 관한 병이고 그 다음에 2,000건이 성병이었다고 합니다. 이만큼 환경이 좋지 않았고 또 어려운 곳에서 한국 사람들이 살아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120년 전의 한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120년이 지난 한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의료 강국이 되었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한국으로 진료받기 위해서 또 수술받기 위해서 가시는 그런 우리 동포분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존 헤론과 같은 분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한국이 의료 강국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존 헤론의 이 삶의 모습들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헌신의 삶, 또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님은 26살 때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테네시주에 있는 테네시 종합의과대학을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 학교가 세워진 이래 전무후무한 가장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분을 학교 그 교수로 초빙하기 위해서 붙잡았지만 이분은 그 다음 해에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조선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해필이면 신혼여행을 조선으로 떠날 이유가 뭐였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좋은 곳 하와이도 있고 플로리다도 있었을 텐데 조선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지금 좋지만 예전에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들어와서 5년간 제중원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질에 걸려서 그만 33세에 그 짧은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33세에 인생을 마감하신 분이 또 한 분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 우연치 않게도 이 존 헤론이라는 분은 33세에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의사로 성공할 수도 있었고 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의대의 교수로서 또 사역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조선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5년간 짧은 인생을 조선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 그런 선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동료 선교사들이 이분의 삶을 너무 고귀하게 생각해서 조선 정부에 요청을 해서 지금의 양화진에 선교사 묘역이 생겼고 거기에 1호 선교사로 묻히게 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양화진에 가게 되면 한 살 내지는 두 살밖에 안 된 아이들의 묘소도 있습니다. 묘지도 있습니다. 선교사인 부모님을 따라서 조선에 왔다가 그 열악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병에 걸려서 한 살, 두 살 때 죽게 된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또 무엇을 잘못했길래 알지도 못하는 들어보지도 못한 이 조선 땅에 와서 그렇게 죽어갔습니까? 이 예수님의 삶이나 존 헤론의 삶이나 또 이 어린아이들의 삶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이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비우는 삶이 숭고한 삶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준 자기 비움의 원리,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처럼 살아가시고 인간을 위해 죽으셨던 그 자기 비움의 원리, 이것이 바로 선교의 모토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동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선교지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회의 목표 중에 하나가 선교적인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Missional Church. 들어보셨죠? 그러나 이 선교적인 교회는 단기 선교에 몇 명이 참석하고 또 몇 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몇 개의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 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적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선교적인 삶을 사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이루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자신이 자기신을 낮추고 겸손한 삶을 사셨던 것을 본받아 자기 자신을 비우고 또 낮추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곳에게 다가가고 섬김의 삶을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년에도 저희 초대교회 또 초대교회 선교부는 선교적인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우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헌신은 단순히 단기 선교에 참여해달라는 그런 부탁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일터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권면입니다. 일터와 가정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터 제사장으로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더불어서 가족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지에 찾아가서 정말 그곳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런 선교에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초대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을 위해 내년에도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일터와 삼터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들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선교 보고와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교적인 삶을 사는 주님의 백성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